제63장 대화기록 네 번째. 시간 1936년 12월 24일. 장소 복주 니 형제님의 집. 역사의 회상. 1921년 왕제 형제와 나 두 사람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1920년에 여자도 자매님이 오셨고 정자매, 황자매, 나와 왕형제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허칙주 목사도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동생은 수명의 다른 형제들과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첫해 우리 집에서는 매주 목요일 성경 연구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왕제와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젊었으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두 사람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1921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지 않았으며 오직 나만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비록 침례는 받았지만 침례받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1922년 왕제와 나는 떡대는 진리를 알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초 4,5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곳에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나와 왕제의 사역에 관해서 나는 전적으로 복주 사역과 문서 사역을 맡았고 왕제는 대외적인 것을 맡았습니다. 요한 형제는 1923년 하반기에 완전히 교파를 벗어나 우리와 동역하였습니다. 그는 본래 침례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가 침례받는 진리를 보았으며 나중에 나는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1922년 나는 교파가 옳지 않으며 선교회도 옳지 않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방의 모임임을 보았습니다. 1923년 왕제와 나는 교리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왕제의 부담은 복음 전파였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방 모임임을 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왕제는 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것이었고 나는 노점을 버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형제는 진리에 있어서 깊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의견 충돌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1924년에 의견 충돌이 하나의 결과를 산출했는데 곧 자칭 복주 그리스도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며 또한 그 모임을 복주 그리스도 교회라 칭하는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왕제에게 질문하길, 이 일은 내가 보기에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른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고 다른 단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4,500명이나 된다는 이유로 자신을 복주 그리스도 교회라 칭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1924년 상반기에 오일안의 아버지는 왕제를 전도사로 세우고 나와 요한을 교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후에야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성경을 상고한 후에 목사와 교사가 모두 은사이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장로는 세울 수 있지만 목사와 교사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마치 목수와 토기장이와 같이 당신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수나 토기장이라면 당신이 그를 세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마치 교사를 당신이 교원으로 세울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무과장과 단과대학장을 세울 수 있고 장로와 집사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모두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당신이 세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3일 서원 8년째 마지막 학기가 되어 왕제는 기말고사 몇 주 전에 모두에게 다음 주에 오 선생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나는 듣고서 일이 급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성경을 상고했는데 본래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상고했지만 후에는 언약궤로 바꾸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를 따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회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회막을 떠날 때 회막은 비워졌고 하나님의 눈도 회막을 떠나 언약궤를 따라서 갔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펼쳐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손으로 만든 복사본을 각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붙인 후에 오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주 기뻤습니다. 후에 나는 사람들에게 초청되어 항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주의 동역자들은 바로 그때 그 편지로 인해 나를 제명시켰습니다. 당시 형제들은 동역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형제들은 나를 믿었지만 동역자들은 나를 거절했습니다. 1924년 7월 나는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로 사역하길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제후로는 나가서 외부 사역을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의견 충돌로 인해 나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복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방 모임의 진리는 다른 성으로 가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주님이 내게 위탁하신 진리를 각지에서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4년부터 1936년까지 10여 년간 전국에 200개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복주는 예외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계속하여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와 같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 조급해하지 않고 10여 년을 인내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따로 새 집회를 시작하자는 제의가 잔분 10여 차례 있었습니다. 나 개인은 따로 집회 세우는 것을 반대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복주의 현재의 어려움. 현재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곧 연약한 이들로 제명될 죄를 범하지만 않았다면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조계지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혔다면 그를 영원히 조계지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중국인은 중국인을 쫓아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남도록 해야 하며 그들을 형벌할지라도 중국에서 형벌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둘째, 전국의 모든 집회와 교통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회와 집회 사이의 교통은 전국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데 오직 복주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모두 그 가운데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만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문외한이며 이 일에 대해 분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주의 교통의 어려움은 상해와의 어려움일 뿐 아니라 전국 각지 집회와도 어려움입니다. 셋째는 동역자들 간의 교통으로서 이것은 동역자들의 문제입니다. 3년 전 내가 복주에 돌아왔을 때 복주에는 머리를 덮는 것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곳의 집회에서 머리를 덮는 것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임 형제들이 분명하게 찾아본 이후에 다시 쓰기로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권위가 있었으므로 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벗었고 당시의 상황은 심히 어려웠습니다. 나는 요한에게 복주의 자매가 상해에 오면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시키지 않지만 복주의 동역자는 상해에서 간 자매들이 머리에 쓴 것을 책망하고 또한 자매들에게 동일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는 조건은 생명이지 빛이 아닙니다. 침례를 예로 삼는다면 한 믿는 이가 침례를 받고 안 받고가 받아들이는 조건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한 자매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가 받아들이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 복주와의 교통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그치게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우리에게 얼마의 회답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따른다면 집회는 그 지방에 있는 성도를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이 포함하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 형제는 주님 앞에 있는 길에 대하여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경중을 따지는데 아주 세밀합니다. 만약 그가 복주 집회에 갔을 때 복주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주에서 그는 하나의 문제가 되고 전국의 동역자들이 복주에 오는 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주 집회를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세 사람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구하는 것이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간격의 벽은 마치 갈수록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갈수록 얇아진다면 다시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것도 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벽이 어느 날 눈이 녹듯이 녹아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것도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간격을 없애기 원하지만 이 문제가 이미 30년이 되었으므로 해결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현재 복주의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로운 것은 세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무릇 복권에서의 사역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복권은 사역이 가장 쉽게 성숙되는 곳임을 압니다. 민남 연회일 때는 모두 집회가 있는데 모두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의 원칙이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복주는 온성의 복음 전파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복주는 마땅히 하나의 좋은 집회가 있어서 사역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손실입니다. 왕유한 형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 설교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교회의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 설교하며 집회하고 한 면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게 하고 한 면으로는 교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복주의 이 집회는 반드시 사방의 인근 시골에 복음 전파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집회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것 외에도 마땅히 인근 각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해의 돈은 상해 자체에 남겨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외지에 보내야 합니다. 상해의 사역자는 그곳의 동전 하나의 공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원칙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하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돈을 쓰는 부자도 있습니다. 복주의 모임이 만일 정상적이라면 마땅히 주위 인근 시골에 복음 전파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의 모임은 큰 가정입니다. 모임은 마땅히 이런 가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모두가 친숙하게 교통하고 서로서로 사랑할 때 이 모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한 곳의 모임이 만약 가정적인 분위기를 잃는다면 이 집회가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당초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고 광야에 있었으며 종을 칠 수 없었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작은 소리였습니다. 성경은 어느 집회 때 유두고가 창문에서 자다가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바울은 강론을 하다 말고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면 설교가 중단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이 광경은 정말로 당초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해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가정화의 성질을 잃고 형제자매 사이에 좋은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외삼 형제와 상세하게 이야기했는데 교통과 동역에 관하여 그는 문제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 형제는 이것을 대화 내용으로 제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복주에는 감리교만 해도 네다섯 개의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성내와 창전산 사이에 떡을 떼는 곳이 있기를 생각해 보았는데 왜냐하면 한 곳에서 떡을 뗄 수 없으면 두 번 떡을 떼어 적어도 사람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주에서의 이기는 자 집회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이 하자고 절대적으로 주장했지만 천주의 이기는 자 집회가 끝난 후에는 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위 형제가 이 일에 있어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현재 그는 복주에 대해서 얼마의 부담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복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째, 교통의 절대 합일입니다. 둘째, 사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내와 창전산 두 곳의 사역은 서로 합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교통의 합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하나 되어야 하고 또 기다리는 표준이 무엇인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교통의 합의를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면으로는 힘써 일해야 하고 한 면으로는 힘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